하루의 끝에서 찾아오는 휴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길 리설선입니다. 매일 밤 이런저런 고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분 있나요? 오늘 했던 실수, 당장 내일 해야 할 일,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살면서 걱정할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 싶을 때 열이 아홉은 쓸데없는 걱정 때문이더라고요.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은 아이가 걱정으로 잠들지 못할 때 인형에다 말하고 털어버리게 합니다. 겉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아이는 편하게 잠들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어디로든 어떻게든 좋으니 눈 딱 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천천히 놓아보세요. 여러분의 걱정 인형이 되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엮어가는 행복의 노래 사랑의 메아리로 창밖에 울려가네 서로 서로의 따스한 품 둘의 사랑 감싸주네 서로의 행복에 꼭 키워가네 아 둘이서 부르는 행복의 노래 둘의 인생 둘의 사랑 눈치게로 수놓네 이뤄가는 행복의 노래 부부의 믿음으로 깊은 점 쌓아가네 서로 서로의 품에 안겨 사랑의 꽃 갖고가고 서로 피워가네 아 둘이서 부르는 행복의 노래 둘의 인생 둘의 사랑 눈치게로 수놓네
열정의 기름 붓기,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나봅니다. 정이 비행기를 우수까지 날린 남자, 3,500m를 날아오르는 플라스틱 로켓, 닌텐도 위를 센서로 움직이는 인공위성, 이 대단한 발명을 이뤄낸 사람은 나사의 연구원도 저명한 과학자도 아닌 시골 마을의 공장장 오에마스 스토무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가 벅찬 이 시대에 꿈을 꾸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로켓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어차피 안 돼. 사람들은 오에마스 스토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포기해야 하는 이유부터 알려주었죠. 로켓, 너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아? 동경대 정도는 돼야 로켓도 만드는 거야. 너 같은 락재생이 넌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골 마을 출신의 성적은 락재 수준. 그들에게 스토무는 시작 전부터가 이미 탈락이었죠. 사람들에게 로켓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우수한 성적과 좋은 대학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스토머의 로켓의 시작점은 작은 종이 비행기였습니다. 그것이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행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그에게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했죠. 아마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 외웠던 설계 방식과 계산식들이 지금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 토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 종이 비행기가 나는 이론이나 진짜 비행기가 나는 이론이나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스토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있어서 정해진 시작점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작점만이 있을 뿐이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만든 시작점을 요구하고 그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안 돼 라는 말을 내뱉을 겁니다. 그때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낯선 시작을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 걸 왜 하냐고 묻지만 끝내 성공만 시키면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가슴에 기쁨이 동동 뜨네. 흐르는 물결 위에 포들이 동동 뜨고 가는 장 오는 장에 사랑이 동동 뜨네. 맑은 하늘가에 아침에 동동 뜨고
으라기 낯가리 발기가 동동 뛰네.
새파란 변 모두의 꽃잎이 동동 뛰고
우리의 새살림의 기름이 동동 뛰네. 에루와 동동 에루와 동동
동동 파릉을 부르며 동동 파릉을 부르며 살아보세. 앞강물 뒷강물에 물놀이 동동 뜨고 네 가슴 내 가슴에 기쁨이 동동 뜨네 흐르는 물결 위에 보들이 동동 뜨고 가는 정 오는 정에 사랑이 동동 뜨네 대구와 동동 대구와 동동 동동파릉을 부르며 동동파릉을 부르며 자를 살아보세
벼농사와 저선적 첫 번째 1990년대 중엽부터 시작하여 조선족의 정체성, 문화, 성격 등 문제를 둘러싸고 중한일 삼국학계에서 장기적인 탐색과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조선족 문화론에 대한 토론을 볼 때 정판룡 교수의 며느리론, 허명철 교수의 사과배 비유, 황유복 교수의 조선족 문화 독립성에 대한 론이, 김강일 교수의 조선족 주변 문화 개통론, 유경재 교수의 다숙 문화론 등 감성적인 차원에서부터 리론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시각에서 조선족 문화의 함의와 성격에 대해 론술하였다. 조선족 문화 성격에 대한 론의는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족 문화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조선족 문화에 대하여 논의할 때 먼저 이 문화가 일저일석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는 가운데 형성된 생활지혜의 집합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회는 위 만주국식이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당시 조선인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운동회는 지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계승되었고 조선족 마을들이 중요한 연중 행사가 되었다. 현재 북경, 청도, 상해, 이후 심지어 일본 조선족 사회에서도 조선족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청도 조선족 운동회의 경우 해림, 영안, 오상, 연길 등 지역별로 팀을 선발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바 운동회를 통하여 지연 네트워크가 재조합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유입된 운동회라는 형태의 모임이 조선족 사회 발전에 활용되었고 조선족 특유의 형식으로 글로벌 시대 조선족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족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1980년대까지 조선족 사회의 정신, 문화, 경제, 교육의 기반으로 존재하였던 조선족 마을 문화, 특히 벼농사와 농경 문화가 어떠했으며 조선족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려 한다. 조선족 마을의 형성. 우리 조상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모여서 살면서 조선족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주 초기 조선족들의 마을은 지금처럼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그 근처에 집을 지어 살다 보니 3, 4호 혹은 5, 6호가 모여 사는 자그마한 자연 마을들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에서 온 이주민들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에 자연 마을이 위주였다. 이주 초기 마을 주민들은 지연 혹은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었고 출신 지역의 풍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이른바 안전 마을을 건설하면서 자연 마을이 강제적으로 철거되었다. 안전말이 조선족들과 항일 무장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식민 통치의 효과적임을 확인되자 일제는 1940년대 초까지 대규모적인 집단 부락 건설을 추진하였다. 집단 부락이 건설됨에 따라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조선족들이 강제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조선족의 전통적인 거주 지역, 거주 형태, 이웃 관계 등을 개변시켰다. 이로 인하여 조선족 마을들은 혈연이 아닌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였다. 일제의 폐망과 함께 집단 부락은 자연스레 해체되었고 불안정한 사회 상황 속에서 조선족 마을은 토비들의 집중 습격 대상이 되었다.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인들은 대거 고향으로 귀환하였고 동시에 토비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한 조선인들의 이동이 빈번해졌다. 따라서 동북 지역의 조선족 사회는 커다란 인구 이동을 겪게 되었다. 특히 토비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조선인들은 도시나 비교적 큰 마을, 연변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연변 지역의 경우 1940년대 말에 인구의 절반이 바뀌었다고 한다. 즉, 연변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 인구의 반 정도가 조선반도로 돌아가고 연변 이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그 빈자리를 메웠다는 이야기이다. 산재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조선족 마을들은 1940년대에 아예 사라지게 되었고 규모가 좀 큰 마을들은 원주민들과 각지에서 피난하여 온 피난민들이 자위단을 조직하여 마을을 보호했다. 이러한 격변으로 인하여 조선족 마을들은 또 한 번 사회 공동체의 해체와 재구축을 겪게 되었다. 필자의 고증과 현지 조사 이하면 1940년대 말 여러 조선족 마을들은 사실 조선반도 여러 지역 출신 조선족 농민들의 집합체였다. 한 말 안에서도 조선반도 같은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격동하는 1940년대 후반에 같은 조선인으로서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지만 지역 습관, 경제 형태 등이 달라서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살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족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함경도, 평안도와 경상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간간이 북도치, 남도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북도치는 함경도 혹은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을 가리키고 남도치는 경상도 혹은 연변 이외의 조선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날 조선족들에게 남북부 출신으로 인한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남부와 북부 출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북부 출신의 경우 조선반도 북부는 산지가 많아 화전민 출신이 대다수였으며 주로 한전 농사를 많이 하였다. 가령 벼농사를 하더라도 주로 육도를 재배했다. 남부 출신의 경우 조선반도에서도 주로 벼농사를 하였기에 한전보다는 수전에 익숙하였고 중국에 이주하여서도 주로 벼농사를 하게 되었다. 이 밖에 방언, 경제 수익, 음식 습관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남부 출신의 경우 벼농사에 능하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며 경제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상도 등 남부 방언을 사용하였다. 북부 출신의 경우 한전 농사에 능하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으며 경제 수입이 벼 농사에 비하여 적었고 함경도 등 북부 방언을 사용하였다. 특히 방언의 경우 194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함경도와 경상도 방언은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았다. 이처럼 뚜렷한 지역적 차이로 말미암아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마을 안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어울려 살게 되었다. 1950년대 초까지 조선족 마을들은 인구 유동이 빈번하였고 안전적인 이미지와는 고리가 멀었다. 해방 초기의 조선족 마을들은 출신 지역, 경제 형태, 거주 형태, 생활 습관, 언어가 모두 다른 조선족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역 출신의 차이와 경제 수익의 차이를 해소하고 마을을 하나의 조선족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벼농사의 보급과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벼농사와 조선족. 1980년대에 이르러 조선족 각기 벼농사라는 이미지는 이미 중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식으로 굳어져 있었다. 하지만 조선족들이 이수 초기부터 모두 벼농사에 능숙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족 마을 내부에서조차 벼농사 기술 보급이 진행되었고 1980년대 초 토지 도급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벼농사 기술을 배워가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지역별 경제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족의 동북 지역 수전 개발 역사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지만 1875년에 이르러서야 벼재배에 성공하였고 중국 동북 지역 벼 농사의 주력이 되었다. 1920년대 국제 쌀값 상승으로 동북 지역에서도 수전 개발 붐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도선 공사에서 조선족을 고용하여 벼 농사를 하였다. 1930년대 일본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집단 부락 정책을 강행했고 여러 지역의 조선족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집중시켜 군사화된 관리를 실시했다. 1937년부터 일본은 중국 동북 지역에 대규모적인 집단 이민을 실시하여 주로 능숙한 벼농사 경험을 갖고 있는 조선반도 남부 지역 농민들을 모집하여 중국 동북 지역 각지에서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수전을 개발했다. 선만 척시회사는 1933년부터 1940년에 이르는 7년 사이에 도합 262만 6천엔을 수전개발에 투입하였다. 1940년대까지의 수전개발에 있어서 동북지역 모든 조선족들이 수전농사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한족지주나 일제 식민통치자들은 주로 남부 출신으로 수전 농사 경험이 있는 조선족들을 모집하여 벼 농사를 하게 하였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대규모 집단 이민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북부 지역 출신으로 한전에 능한 조선족들은 광복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한전 농사에 종사하였다. 1940년대 말까지 벼 농사를 할 수 있는 조선족은 한정되어 있었다. 같은 조선족 마을 내부에 있어서도 경상도 등 남부 출신 주민을 위수로 벼 농사를 진행했다. 농약, 비료 등 현대적 농업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 벼 농사는 산출, 수입 등 여러 면에서 한전 작물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전 수전 경작에 의한 경제적 차이도 컸으며 지역 출신 간의 격차도 커지게 되었다. 일제 식민 통치자들은 신분 차별화 정책으로 조선족과 타민족 간의 민족 갈등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내부에서도 남북부 출신을 차별화함으로써 내부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로써 식민지 통치에 대한 시선을 내부 갈등으로 분산시켰다. 1945년 말에 중국 동부 지역의 대다수 수리시설들은 전란과 타민족에 의해 파괴되었고 1946년 수전 면적이 대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수리시설의 복구와 유지, 벼 농사의 보급 등에는 모두 집체노동이 필요했다. 초기 수리시설 복구는 주로 벼 농사를 하려고 하는 남부 출신 조선족들에 의하여 힘겹게 진행되었으며 벼 재배 면적도 한정되어 있었다. 수리시설의 복구, 벼 농사의 대규모적인 보급은 토지 개혁 이후에 시작된 농업 집체화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집체화 시기 정부와 조선족 간부들이 주도하에 진행된 대대적인 수리시설의 건설과 대규모적인 노동력 투입은 과거에 개간할 수 없었던 많은 황무지들을 수전으로 개간할 수 있었다. 농업기술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작업의 본업이 이루어졌고 벼농사 경험이 없는 농민들도 기술원이 지도하에 벼농사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였다. 1940년대 말기 이래 중국 농촌 지역에서 진행된 농업 집체화 운동은 조선족 마을 공동체의 형성을 힘있게 추진했다. 조선족 마을 주위에 한족 등 기타 민족들과 잡거하고 있어 조선족 마을은 상대적으로 봉폐된 환경에 처하여 있었다. 이 가운데서 여러 지역 출신들도 모인 조선족 마을 구성원들은 토지의 집체 소유, 생산대의 집체 노동을 기초로 하고 벼농사 수리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마을 내부의 지연 네트워크와 상호 협조 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 경작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족 마을들의 경제 상황이 진일보 개선되었고 경제 수익, 생활 습관, 언어 등 지역 차이도 점차 축소되었다. 집체 노동을 전제로 하는 벼농사의 보급은 마을 내부 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마을 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유지시키며 연대를 강화시켰다. 사유재산이 손해받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동노동과 리익을 공유하는 집체화 체제는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새로 이사온 이주민들도 재빨리 마을 공동체 속으로 융합되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족 사회의 이러한 역사적 특징으로 인하여 조선족 마을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구성, 재조합되면서도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경제 형식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벼농사를 기초로 한 풍속 습관, 윤리 도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마을을 단위로 지력사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족의 전통 문화는 마을 공동체 성원들이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볏짚 공예로부터 농경무 등 집체 무용에 이르기까지 이식주행에는 벼 문화의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인구의 대규모적인 이동이 있기 전에 조선족 마을들에서 보통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한가한 여름철에 운동회를 조직했다. 마을 운동회는 모든 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큰 행사로서 마을 성원들의 응집력을 제고하는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형식이 되었다. 그네, 널뛰기, 씨름 등 전통 항목 경기 활동들은 조선족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마을 성원들 사이 그리고 천민과 마을 사이의 응집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운동회에서 진행되는 집체 무용 등 또한 민간 예술을 전승하는 동시에 성원들 사이의 조식 협조 능력을 제고시켰다. 이는 벼농사 과정에서의 집체 노동, 조직 협동성과 일정한 내재적 관계가 있다. 벼농사가 보급되면서 한전 문화가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족 마을마다 한전들이 보존되어 콩, 감자, 배추, 무 등 생활에 필요한 한전 작물의 재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부의 한전 문화와 남부의 수전 문화가 점차 융합되면서 독특한 마을 문화를 발전시켜 조선족 사회의 문화, 경제, 교육, 정신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족 문화의 융합적 기능을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융합은 우선 먼저 조선족 사회가 조선반도 여러 지역의 문화를 잘 소화하고 융합하여 독특한 마을 문화를 생성하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외부의 타 문화 접수와 융합을 용이하게 하였고 조선족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책향기 꽃갈피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안성호님이 쓴 벼농사와 조선족 첫 번째 란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笑声更畅怀，好西姑娘，好西姑娘，海兰江畔稻花香，幸福的花儿遍地开。跳起来
변영화의 벽꽃이 피네, 그리고 박춘희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렸습니다. 벼농사의 보급과 민족관계의 개선. 벼농사의 보급은 조선족 마을 구성원들을 단합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민족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제 식민 통치자들의 민족 이간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족과 타 민족의 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었다. 일제는 일본인은 1등 국민, 조선인은 2등 국민, 한족 등은 3등 국민으로 차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성 개발의 과정에 한족 등 타 민족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탈해 조선족들에게 빌려주거나 팔아 벼농사를 짓게 했다. 이로 인해 한족 등 타 민족들은 조선족 탓에 자기들이 토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조선족들을 작은 외놈이라고 불렀다. 일제가 패망하게 되자 한족 등 타 민족들은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으려 했고 조선족들은 모두 조선 반도로 돌아가라고 구박했다. 조선족들이 돌아가게 되면 벼농사에 사용되던 수리시설들도 필요 없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파괴하기도 했다. 조선족들이 토비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게 된 것도 이러한 민족관계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족들은 일본 식민 통치에 가혹한 수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통치의 희생양이 되었고 기타 민족에게는 가해자로 오해받게 되었으며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1946년부터 1948년에 걸쳐 진행된 토지개혁은 토지 소유 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족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족평등정책 등 제도적인 조치가 실시되면서 1950년대 초에 이르러 민족관계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겨진 민족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으며 민족 간의 저초적인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조선족과 주변 기타 민족들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벼농사의 보급이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전역의 지속적인 식량 부족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 허구와 농촌 허구를 나누는 이원 허구 제도, 식량의 통일 구매와 통일 분배 등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동북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생산량이 한전이 두 배인 수전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다. 수선 개발 조건이 구비된 타민족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선 개발에 들어갔으나 수선 농사 경험이 있는 기술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기술 지도는 조선족 마을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족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의 기술원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술원들을 한족 마을에 파견해 무상으로 장기적인 기술 지원을 하였다. 한족 등 기타 민족들은 찬물에 맨발을 넣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동북 지역의 4월은 얼음이 금방 녹은 시기여서 매우 차지만 썰의 파종 등은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된다. 춘 봄날 한족 등 기타 민족들이 기피하는 충격은 조선족 기술원들이 맨발로 논밭에 들어가 도맡아 하였다고 한다. 1963년에 고무장화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었다. 장기적이고 무상으로 이루어진 기술 지원은 조선족과 주변 기타 민족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다. 벼농사 기술 교류, 수리시설의 공동 운영, 물자원 조설 등 수리 시스템을 통한 지역 공생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국가의 민족 평등 정책과 서민 차원에서의 벼농사를 통한 상호 교류, 상호 이전 관계가 있었으므로 하여 조선족들은 타 민족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모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인구 이동과 조선족 문화. 조선족 문화를 거론함에 있어서 인구 이동을 간과할 수가 없다. 어느 날 글로벌 인구 이동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조선족 사회는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의 이주 초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인 농업 이민과 동시에 중국에서 조선반도로 귀환, 중국 내에서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제일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195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조선족 마을들의 인구 이동은 상당히 빈번했다. 필자의 조사와 기타 학자들의 조사를 참고하여 보면 1990년대 초반 조선족 마을 주민 구성에서 반 이상은 1960년대 이후에야 이주하여 온 이주민들이었다. 1940년대, 50년대부터 줄곧 같은 마을에서 살아왔다는 주민의 비례는 30% 조합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진출이 상당히 어려웠던 1950년, 1980년대에도 조선족 사회는 대학교 진학, 군입대, 간부 승진, 근로자 모집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도시에 진출했고 도시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주하였다. 흔히 벼농사는 안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조선족의 경우 벼농사를 하면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고장으로 자주 이사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이 개혁개방을 맞이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어 현재는 글로벌 조선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촌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선족 사회의 빈번한 이동의 제일 주된 원인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토지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 초기에는 주인 없는 황무지를 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없어 후에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족 지주들에게 소상료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 위 만주국 시기, 비록 자작농 부축 정책이 나왔지만 연변 지역을 제외하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조선족은 거의 없었다. 1940년대 말에 토지개혁에서 조선족 사회가 처음으로 토지 소유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토지의 개인 소유도 잠깐이었다. 집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토지는 또다시 집단 소유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듯 농업 이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산 자료인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 시기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며 개인 이익과 토지의 연관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 오늘날 조선족들이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토지 귀속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생활을 개선하고 보다 좋은 생활을 용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이주였다. 환경 혹은 수입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짧은 시간 내에 생활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빈번한 이동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빈번히 이동을 하면서도 조선족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북에서 가장 선진적인 벼농사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벼농사 기술, 벼농사 관련 농기계 개발 및 제조 등 면에서 조선족 사회는 줄곧 우위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20년대, 1930년대의 수전 개발을 위한 집단 이수는 물론 1940년대, 1950년대에도 수선 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조선족들의 집단 이수를 진행하였다. 하동 조선적 향, 연하 조선적 향 등 많은 규모가 큰 조선적 집거지들은 모두 수성 개발을 위한 집단 이수로 생겨났다. 선진적인 벼농사 기술을 장악함으로 인하여 수성 개발 여건이 갖춰진 곳이면 어디에서나 정착할 수 있었다. 집단 이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동도 거의 벼농사 기술, 벼농사 관련 농기계 제조 기술 등 일정한 기술을 통한 기술 이민이 많았다. 이러한 기술 장악은 조선족의 이주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가난한 시대의 생활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쉽게 이수할 수 있었고 정착하기 수월하였던 것이다. 벼농사의 산출과 수익이 한전 작물보다 높으므로 조선족 마을들은 기타 민족 마을들에 비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안정적인 수입은 교육, 문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닦아놓았다. 교육 발전은 조선족 사회가 마을 울타리를 벗어나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마을 발전의 차원에서 볼 때 교육 발전으로 인한 인재 성출은 인재 류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족 마을들은 이러한 인재 류실을 경사로 경축하였으며 마을의 자랑으로 생각하였다. 외부로 유실된 인재가 다시 마을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경사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을 벗어날 수 있다는 데 대한 축복과 인재 성출을 통한 지연 네트워크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가 토지에 얽매여 있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땅에 얽매여 있지 않는 조선족 사회는 지연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은 조선족에게 잘 활용되었으며 벼농사라는 집체 노동 속에서 지연 네트워크가 마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조선반도 남북부 지역 출신 차이가 마을 향, 현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지연에 대한 귀속과 인정으로 변화되었다. 조선족으로서의 동질성, 조선족 문화도 이러한 마을, 벼, 농사를 기초로 지연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과정에 점차 형성되었다. 조선족 사회의 지연 관계는 일단 형성되면 가령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수하더라도 쉽게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원유의 지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수지에서 새로운 지연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점차 넓혀갔던 것이다. 조선족 사회가 글로벌 인구 이동과 함께 동우회, 향우회 등 형식으로 마을 혹은 현을 단위로 지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인구 이동과 함께 조선족 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여 왔던 전근대적인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중시이다. 조선족 사회는 어디에 가나 모임을 좋아한다. 돌잔치, 결혼식, 환갑은 물론 생일, 동창 모임, 동호회 모임 등 여러 가지 명목의 모임들이 수없이 많다.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 흥겨우면 춤판이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에는 흔히 목격되는 광경이었다. 요즘 춤판은 줄어들고 있지만 모임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주말마다 조선족들의 모임이 끊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임의 부정적인 부분들은 비판하여야 하지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이러한 모임 자체는 사실 조선족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빈번한 인구 이동 과정에서 지연 네트워크는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 자원이었다. 이러한 지연 네트워크는 같은 지방 사람이라는 연대감과 함께 벼농사, 품앗이 등 전통적인 협동 방식과 집단 인식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 문화도 사람들 사이의 집단적 모임, 모임에서 함께 춤을 추는 등 신체적 교류를 통하여 공유되고 있다. 또한 빈번한 인구 이동은 조선족에게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문화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체의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하였다. 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융합성은 인구 이동에 의한 현지 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적 요소는 전통시대의 벼농사 기술을 대체하여 글로벌 시대 조선족 사회의 새로운 우세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조선족 네트워크를 기대하며 조선족 문화는 벼농사를 기초로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풍부하게 수용하여 융합하면서 발전시켜왔다. 조선족 인구의 대규모적인 이동과 함께 대다수 사람들이 벼농사를 그만두었으며 조선족 사회도 농경사회로부터 산업화 사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벼문화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조선족 사회의 동질성은 사람들의 이동과 산업화에 따라 소실되지 않았다. 이는 지연 네트워크에 의한 인간관계와 집단적 모임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사람들은 모임에서의 신체적 교류를 통해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벼농사 포기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해체 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집체 노동으로 인한 구성원 사이의 연대감 강화와 노동체로의 융합 기능이 약화되면서 조선족 사회가 또다시 1940년대 상황을 재현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지역 네트워크가 중시되지만 새로운 조선족 집거지에서 여러 지역 지연 네트워크를 융합할 수 있는 기능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 사회는 장기간 중국 문화와 조선반도 문화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왔다. 과거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자체로만 동질성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는 중국 동부 지역에 정착하면서 벼문화에 기초한 지연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동일성, 동질성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 지역 한 민족과의 접촉이 일상화되어 있는 글로벌 시대에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 확인이 오히려 어려워졌다. 동일한 언어, 기초 음식 문화, 예의 범절을 공유하면서도 기타 지역 한 민족과 동질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중국 국민이면서도 한족 등 기타 민족과 다른 독립성을 감지하게 되었다. 물론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외부로부터의 요인이 강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내부적 시각으로 볼 때 조선족 문화가 인구 이동과 집단적인 벼 농사라는 틀에서 지연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글로벌 인구 이동과 함께 지연적 네트워크를 다시 융합할 수 있는 기능이 열려되어 있음으로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알맞은 여러 지역 출신 조선족들을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창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책향기 꽃갈피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안성호 님이 쓴 벼농사와 조선족 두 번째란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看见过长白山吗
这里有蓝天碧草鲜花，这里有林海雪原树花，沿边的天空映照新世纪地理造像，沿边的大地描绘各民族风情的图画，阿里拉斯里拉，阿里阿里拉斯里斯里拉，阿拉里哟斯拉里哟，阿拉里哟斯拉里哟，阿拉里哟，阿拉里哟。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 향산혁명기념지를 시찰할 때 발표한 습근병 조홍석의 중요한 연설이 각지 간부와 군중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향산혁명기념지가 공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 문화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철도가 고봉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신강 문화교류단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뉴스